출애굽기 5장 부분을 일단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계속해서 쓰시고자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자꾸 사양하고 거절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그 지팡이, 모세가 그 양을 칠때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그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결국은 이제 그 지팡이를 들고 이집트로 향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 그것까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막대기가 모세의 손에 그대로 들려 있을 때는 한낱 양치는 자의 그 양을 치는 막대기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표적을 믿고 그 막대기를 손에 들고 다시 출발할 때그 막대기는 더 이상 모세의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막대기라고 불렸다. 저희가 그 부분을 보았습니다. 오늘은요, 물론 곧 이야기의 중간에 있기는 하지만 아론에 관한 이야기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4장에서 나는 말에 능치 못합니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제가 그랬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저에게 사명을 주신 이 순간에도 저는 말에 능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누가 이말 못하는 자를 만들었느냐? 누가 귀 먹은 자나 보는 자나 눈먼 자를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입도 만드시고 말도 능하게 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13절에서 보니까 주께서 보내고자 하는 자의 손을 통해 보내소서 하고 이렇게 또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14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주님께서 조금 화가 나셨습니다. 이게 다섯 번째거든요, 지금. 그래서 주의 분노가 모세를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을 잘하는 줄 내가 아노라. 보라 또한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때 마음속으로 기뻐하리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들을 줄지니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과 함께하여 너희가 행할 일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그가 백성을 향해 네 대변인이 되리니 그가 곧 그가 참으로 네게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좀 대변인이라는 그 부분을 좀잘 주목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6절에서 그가 이 백성을 향해 내 대변인이 되리라. 이게 스포크스맨 그랬는데요. 청와대 대변인 그러면은 대통령이 해야 할 말을 대신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대변인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지금 모세의 대변인이 아론이다. 그 얘기는 아론이 해야 할 말을 아론보다도 좀더 세련된 문장과 좀더 정확한 어떤 어휘와 이런 걸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전하는 그런 사람을 일컫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대변인이라고 했는데 7장에 가서 보시면 단어가 조금 달라집니다. 7장 1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로 하여금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네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너는 말하고 또네형 아론은 파라오에게 말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여기서는 대변인이 아니라 대언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우리 개혁성경, 예전에 이제 개혁성경에서 이 선지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선지자. 영어에 이제 prophet을 번역하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선지자 그러면, 미리, 그러니까 선할 때그 미리, 그 다음에 지, 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안다는 그런, 미리 아는 사람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선지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앞날에 대한 어떤 예언을 하는 사람의 의미가 강한 거죠. 포텔러 이렇게 이제 앞날에 대한 예언을 하는 사람의 이런 의미가 강한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바이블 빌리버들이 이렇게 믿기로는 성경에는 내장 사전이 있다 이렇게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가 쓰일 때그 단어의 의미를 다른 데 가서 찾을 게 아니라 성경에 처음에 어떤 용례로 쓰였고 그것이 중간중간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끝까지를 그거를 보면, 그러면은 그 단어를 정확하게 알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 사전이 없어도 그 단어의 용례를 성경 자체만 가지고도 정확하게 알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언자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올 때그 대언자의 1차적인 의미가 뭐냐 했더니 여기 보니까 대변인이라는 거죠. 대변인. 그러니까 지금 대변인과 대언자를 하나님께서 아론의 경우에 섞어서 쓰시잖아요. 그래서 프라핏을 우리가 번역할 때 앞날에 대한 것을 미리 이야기하는 사람의 개념보다, 선지자의 개념보다 대언자, 그러니까 대신 받아서 이렇게 어떤 사람의 의중을 알아서 대신 이렇게 이야기해준 대언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흠정역 성경에서 프라핏을 번역할 때 선지자로 번역하지 않고 대언자로 번역을 한 것이에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같은 우리 이제 독립신문교회 목사님들 내에서도 조금 이견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믿기로도 성경의 용례를 볼때 프라핏의 1차적인 의미는 선지자보다는, 그러니까 미리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대신 전에 말하는 대언자가 맞다고 믿고, 그 대신 받아서 전하는 그 내용 중에 앞날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이제 인사를 하고, 제가 좀, 제 형제들에게 좀 돌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집트로 좀 다시 돌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서 이제 떠나는 장면이 18절서부터 나오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데려다가 나귀에 태우고 이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시는데,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라. 내가 네게 말하노라. 내 아들을 가게 하여 나를 섬기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네게 말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이 파라오에게 말한다는 그 의미지요. 그래서 내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을 가게 하여, 이게 이스라엘이죠. 나를 섬기게 하라. 그가 가는 것을 네가 거부하면 보라, 내가 네 아들 곧 너의 처음 난 자를 죽이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게 지금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특별히 첫 아들이다, 그러니까 장자다, 처음 난 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호세아서 1장 10절과 호세아서 11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서 내 아들 이렇게 부르시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31장 9절에도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에게 아버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는 존재가 여럿 있다, 이렇게 수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욥기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불리는 존재들이 지금 천사들이었습니다. 또 아담이 누가복음 3장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별의 구분 없이, 생리학적인 성별의 구분 없이 지금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불릴 때 이건 의미가 조금 다르다 그랬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다른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신 자와 생명을 받는 자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에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그 이름, 그냥 타이틀이 그냥 아들인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그 영원토록 가지고 계시는 그런 하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 점이 조금 다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27절에 보니까 주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을 맞추니 모세가 자기를 보내신 주의 모든 말씀과 또 그분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표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모세가 어디에 있는 중이지요? 모세는 지금 미디안으로 도망쳤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집트에 있다가 미디안으로 도망쳐서 그 광야, 미디안 광야에 있고 하나님을 만난 곳은 그 호렙산이었습니다. 그 시나이 반도의 그 아래쪽에 있는 그 호렙산이었죠. 그런데 지금 아론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동안 이집트에 그냥 그대로 있었겠죠. 미리암, 아론 뭐 해서 그 엄마 아버지하고 같이 아므람과 요게벳 엄마 아버지와 같이 이집트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 시점에서 아론에게도 지금 같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론이 누굽니까? 아론은 모세 형으로서 한세살 정도 많은 것으로 모세보다 한세살 정도 많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모세 사역의 초기에 모세의 대변인 역할을 할 사람이 이제 되는 것이고 또이 사람이 시내산에서 이 성막에 관한 것들과 또 율법에 관한 것들을 모세가 받아 내려온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까?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초대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대대로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그러한 일꾼들, 또 제사장과 그 일꾼들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론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모형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라는 게 뭡니까? 제사장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제사장이고요. 일반 사람들 용어로 하면 무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개념상 그렇다는 거예요. 무당이 뭡니까? 무당. 우리 샤머니즘 그러죠? 무당 섬기는 게 샤머니즘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샤먼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재자인 거예요. 인간과 신을 중재하는 사람이 샤먼이거든요. 그게 무당이에요. 그래서 무당 무자를 보면은 이렇게 돼 갖고 이렇게 공자에다가 사람 인자로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자도 사람 인자로 본다면은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는 그세 사람 뭐 이런 의미라고 이제 한자를 풀이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당무자가. 그래서 지금 하나님 신과 지금 사람을 중재하는 이게 지금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적인 제사장은 반드시 그 희생물을 가지고 이제 나가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어찌되었건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정확한 모형이 되는 사람이 지금 아론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이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사람들이 전부 지금 이제, 물론 두 아들은 좀 일찍 죽긴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이 아론의 이제 허리에서 다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자꾸 저는 말을 못합니다 할 때, 하나님은 아론에게 말 잘하는 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지금 이 아론을 돕는 자로 이렇게 이제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정말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참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벅차다 이럴 때 하나님은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서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셨고, 그 외로움도 있었지만 또그 아담을 그 도와줄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위로할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 도와줄 사람으로서 이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붙여주시는 거죠. 사실 문자 그대로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창세기에 보시면은 이제 이브를 이렇게 만드시고 나서 그 이제 그 결혼 제도가 나오는 그 구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할때그 연합한다는 그 단어 자체가 영어로는 cleave unto, 그래서 들러붙는다는 의미예요. 그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여자에게 이렇게 들러붙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조력자를 이제 붙여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새 용사를 붙여주셨지 않았습니까? 그 아디노, 엘르아살, 삼마 이런 사람들을, 강력한 그새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그 육신의 연약함을 인해서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조력자로서 누가를 붙여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가를 붙여주셨을 때, 처음에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회심한 그런 이방인으로서 처음에 그 이제 사도행전의 그 부분을 기록할 때는 누가는 사역에 참여하지 않은 어떤 제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그들이 바울과 누구누구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서서히 기록을 해 나가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이제 계속 공부해 나갈 텐데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누가가, 의사 누가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단순히 어떤 그 주치의 역할만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한 팀을 이루는 그런 조력자가 된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가 믿으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때 하나님은 여러분 주위에 또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들을 많이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시고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은, 영광은 그 주연이 다 받고 돕는 자는 조연으로서 좀 가려진 채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돕는 자로서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로서 지금 일정 기간 어느 곳에 있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섭섭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분명히 인간적으로 들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지금 십자가형 지금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데, 세베대 아들들의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부탁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치맛바람 일으키면서 지금 청탁 지금 하러 왔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왕국에서 나의 이두 아들이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의정, 좌의정으로 지금 제 아들들을 써주십시오. 욕심도 많아요. 한 아들만이라도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한 아들은 이쪽, 한 아들은 저쪽에서 그 집안이 다 그냥 모든 걸다 이렇게 차지하려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물론 뭐 영적인 일에 열심히 있는 것, 물론 좋은 면도 있지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그 뒷부분에 보니까는 열 제자가 나머지 열 제자가 그 말을 듣고 분개했다. 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들 사이에서도 사실 다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다 내가 주연이 되기를 원했지, 내가 조연이 되어서 어떤 사람을 더 낮게 보이게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어떤 이 보여지지 않는 부분을 감당하는 것은 사실 다 원치를 않았어요. 그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심정인 건 맞습니다. 물론 저 또한 뭐 예외이겠습니까? 제 안에도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번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매번 우리 자신을 추스려야 할 것은, 중요한 것은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남편을 섬기는 그 아내로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고, 무엇이 물을 게 있거든 남편에게 물으라고 말씀하시고, 여자가 교회에서 이 스피크하는 것, 말하는 것을 금하신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리더십이 지금 남편에게 가 있고,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여자가 훨씬 똑똑하고 능력 있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 사실 자매님들로서 되게 섭섭하고 하나님 앞에 좀 심지어 분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나 그러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꾸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자꾸 추스러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 자신, 내 자아의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공하시는 것,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건, 또 교회에서건, 또 사회에서건, 여러분 직장에서건, 어떤 일들을 할 때든지 하나님께서 내가 꼭 주연만을 하도록 허락하시는 건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누군가를 돕도록 허락하시는 그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누군가를 도와본 경험이 있고, 또 제가 리더로 섬기다가 또 한동안은 또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팔로워로서 또 리더를 섬기면서 순종해야 하는 그런 기간들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분명히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실 보상을 믿으면서 그 조연의 역할도 기꺼이 기쁨으로 감수하는 그런 훈련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또 우리를 높이셔서 우리가 주연이 될수 있게 하시는 날도 분명히 올 것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심는 자일 수도 있고 물 주는 자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심는 게더 뽀대가 나 보이고, 좀 죄송합니다. 이런 말이 나왔네요. 조금 폼이 나 보이고, 좀물 주는 자는 그냥 뒤치다꺼리나 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다 하나라는 것이고, 그리고 각자에게 보상이 있다.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는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십시다. 오케이. 그다음에 우리가 5장을 이제 잠깐 보시면, 5장 앞부분만 조금만 좀 보시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 파라오에게 고하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명절을 지키게 하라 하니 파라오가 이르되 누가 주이기에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가게 하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이때 이 주라고 되어 있는 이런 진한 고딕체로 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개역성경에서는 다 여호와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은즉 원하건대 우리가 사흘길쯤 사막으로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게 하소서. 그분께서 역병이나 칼로 우리를 덮치실까 염려하나이다 하니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는 가서 너희의 짐이나 지라 하고 또 파라오가 이르되 보라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을 그들의 짐에서 벗어나게 하여 쉬게 하는도다 하고 파라오가 바로 그날 백성의 작업 감독들과 그들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예전과 같이 벽돌을 만드는데 필요한 짚을 백성에게 더 이상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거두게 하며 또 그들이 지금까지 만든 벽돌의 수효대로 그들에게 부과하고 거기서 조금도 줄이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을 주고 그 일로 수고하게 하여 그들이 헛된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할지니라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노예 상태로 두고자 하는 그 파라오가 있고 그리고 지금 그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계신데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통 우리 구원의 모형을 보여주는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속박의 집 쇠용광로라고 불리는 그 이집트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또 마귀의 권세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구출을 받아서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 지금 그 구원의 어떤 역학 관계가 지금 이제 드러나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자유를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러나 마귀는 뭡니까? 주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하겠느냐. 마귀는 계속해서 속박하는 자이죠. 그래서 지금 자유하게 하시는 분과 속박하게 하는 자 이 두의 힘이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때 그때에도 지금 마귀는 또 세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사람이 한 혼이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마귀의 전형적인 수법이 여기 보니까 뭐냐면은 더 많은 일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을 주고, 그러니까 more work, 더 많은 일, 더 많은 일, 더 많은 일. 이것이 지금 마귀가 사람들을 얽어매는 가장 전형적인 지금 수법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도 이것이 통하고 또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어떻게 하면은 일단 구원은 받았지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부터 멀리 사람을 떼어놓을 수 있을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지금 일을 더 많이 부과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일들, 먹고 살기가 너무 빠듯하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 그나마 그 전에는 벽돌을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 집이라도 줘가면서 지금 벽돌을 만들라고 했지만 이제는 뭡니까? 집도 안 주고 그러니까 재료도 안 주고 재료까지 구해다 너희들이 만들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지금 세상이 지금 이 세계의 그 경제 체계가 계속해서 지금 사람을 조여가고, 예전에는 조금 그래도 좀 열심히 하면 먹고 살 만했던 사람들도 점점 더 지금 참 가족을 부양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도록 마귀가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보다 많은 일, 더 2시간에 끝낼 수 있었던 일도 3시간, 4시간이 걸리게 만들고, 더 복잡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일을 더 많이 부과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영적인 일에는 신경 쓸 틈이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그 강한 팔로 그 표적들을 보이실 때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쫓아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자발적으로는 결코 한 혼을 하나님께로 자유하게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그 팔이, 강력한 그 권능이 드러날 때, 그때야만 지금 한 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친구나 우리가 놓고 기도하는 그 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강력한 팔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없을 때는 마귀가 놓아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도록 교회 전체가 함께 지원 사격하는 것,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5장 그 1절 뒷부분만 잠깐 다시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파라오에게 뭐라고 이제 전하도록 하시냐면,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명절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자유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을 한 억압 상태에서, 그러니까 모든 억압 상태에서 풀어주어서 아무 곳에도 더 이상 구속받지 않는 상태로 풀어주는 것을 자유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자유, 그것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명절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아무데건 가고 싶은 곳으로 다 가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억압의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는 그 이유는 명백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명절을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하십시다. 그래서 자유의 목적은, 성경에 말씀하시는 자유의 그 목적 또는 목표는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